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회적인 안전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별될 거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그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넘어서서 예배는 우리 삶의 기초고 예배의 기초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낼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안전한 사회질서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12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말 변화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귀한데,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형벌을 피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내 제단에서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것은 무슨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요압이 제단뿔을 잡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고대 사회에는 사실 성전이 혹은 성소가 가장 안전한, 그래서 죄인이 거기로 피하면 죄 용서받고, 그런데 고의로 이웃을 죽인 사람은 그런 경우에라도 벌을 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고의가 아니고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이것은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나타난 결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동기로 어떤 이유로 벌어진 일인가 하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실 당시 문화에서는요, 오늘 본문 21절이 언급하는 것처럼 사실 이 종은 상전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생명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고대 문화에서 더욱이 유목문화잖아요. 유목문화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요즘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서 팔아먹는 일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3500년 전, 3000년 전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도 이렇게 납치를 당해서 팔려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거나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거나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린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었는데, 당시 일반적인 그 약탈 문화 속에서 비일비재한 이런 일들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설령 종은 상전의 재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자기 종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른 경우에라도 그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여러분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재판장의 판결,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22절에는요 조금 논란이 있어요. 여기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이거를 낙태로 읽을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떤 성경은요, 이 번역 성경들 중에서 어떤 거는 조산이라는 거는 애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재판정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야 되고, 23절에 다른 해가 있으면,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다거나 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임신한 여인이 상처가 생겼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튼 어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사회적 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거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고대의 탈리오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기가 당한 이상을 복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근동사회에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그 시대에는 친족사회, 부족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족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모든 친족이 몰려가서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겁탈당했을 때 형제들이 몰려가가지고 세겜을 다 죽여버려요. 그런 것들이 고대의 일반적인 그 복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복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더 큰 보복을 불러오게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대의 일반적인 상황, 그런 복수의 악순환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만약에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너는 네가 입은 상처 이상의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의 악순환을 막으시면서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사실 고대 문화에서는요, 종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계급에 따라서, 이를테면 귀족이나 자유인이냐 노인이냐,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처벌의 강도가 많이 달랐거든요. 신분에 따라서 이것이 달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비교적 일관된 공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종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입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비록 종이 주인 상전의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면서, 사실 정의의 원칙이나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원칙이 이 율법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27절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고, 28절부터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소유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대단히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면이 있어요.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어떤 소 때문에 피해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요 대단히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소가 농사 짓고 뭐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지만 옛날에 소 가진 사람 부자였습니다. 이게 3000년 전, 3500년 전 상황입니다. 근데 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실 때 소를 가진 부자의 입장을 편드시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억울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도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남이 입힌 피해의 5분지 1을 더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지 않고 자기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갈등 안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재산보다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해요. 오늘 보면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고대 사회의 종은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사람 값이 비쌌을까요? 소 값이 비쌌을까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시대와 문화마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예를 들면 그리스 재산 목록 하나 있거든요. 그리스 재산 목록에 보면요 사람 값보다 소 값이 더 비싸요. 이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소 값이 사람 값보다 비쌌다 이 말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고대 사회에요 사람 값이요 사람 값으로 안 쳐지는 때도 있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전쟁 포로가 많다 이러면 사람 값이 엄청 낮아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에는 우리는 항상 사람하고 소를 어떻게 비교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고대 사회에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 일관되게 사람이 귀해요. 사람의 생명이 귀한 거죠. 비록 종이 상전의 재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세요. 그리고 소가 사람을 받았는데 이게 다친 거는 뭐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다 그러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소가 만약에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내버려 두었다 그러면 임자도 죽일 것이며, 이 주인이 자기 소를 단속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왜 보면 뭐 길에서 개가 누구를 물어서 막 다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주인이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 주인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주인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요 생명의 가치보다 돈을 더 귀하게, 물질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3000년 전에도 생명의 가치가 더 귀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 물질적 가치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다 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요 사실 이 물질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빚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질서, 사회적 안전이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이든 심지어 노예라 할지라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노예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면서 언제든지 이 안전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